예,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역사 배우고 있는데 오늘 지난주일부터는 초대교회 때에 올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를 이제 정립하게 되는 교회 회의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제 전 범교회적인 교회 회의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7차까지 얘기하는데 6차 교회 회의까지 우리가 열린 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정립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초대교회 범교회적인 즉 그러니까 지역별로 열린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적으로 열린 교회 회의를 보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교회 회의가 열렸고 어떤 교리를 붙들게 되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 거짓 가르침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신앙 고백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 보면 거의가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뭐 거기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때에 어느 가르침부터 가장 공격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계시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우리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가장 먼저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정립이 되는데 우리가 이 교리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어려운 거짓 가르침들의 어려운 그런 공격이 있었던 시기에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서 정립하는 게 교리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로 믿고 올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런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이 올바로 정립되어서 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정립이 되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거짓 가르침에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변호를 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세우고 이제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붙들고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교회 안에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었죠. 그것이 교리와 신앙 고백의 싸움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범교회적인 회의로 열려서 올바로 정립하고 교회가 그 교리를 붙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때부터 만들어져 온 거예요.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의 어떤 그런 성경적인 사도들의 가르침부터 뿌리부터 온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정립되어던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신앙 고백이나 교리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잡혀왔는지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떤 교회 회의를 봤죠? 범교회적인 회의로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교회 회의가 어떤 교회 회의였죠? 예, 니케아 공회의였어요. 그때 어떤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냐 하면 니케아 신앙 고백이에요. 나이신 크리드라는 거죠. 나이신 크리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해요. 우리의 예배 때. 그것이 개혁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죠. 이 나이신 크리드에서는 주로 무엇에 대한 이 신앙 고백과 교리가 올바로 잡히죠? 예수님의 무엇에 관한?
신성.
그렇죠. 신성에 관한 올바른 교리가 잡혀요. 이때 우리가 정죄하고 반박하고 했던 거짓 가르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거짓 가르침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때 정죄받고 이제 이 가르침이 이제 사라져 가는데 그게 누구였죠? 네? 팔락이 형제는 건 전이고요. 예.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무한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네? 아리우스 주의. 아리우스 주의를 정죄하고 이 당시에 그래도 우리 편에서 개혁신앙을 올바로 지키고 예수님의 신성을 변호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였다고요? 우리 저기 할비의 미들네임이에요. 아타나시우스. 예.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올바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다 코이터널, 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코서브스텐셜, 즉 본질도 같으시고 코이코, 즉 영광과 권능도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매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의 공격은요, 항상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이 아리우스주의가 이제 또 나타난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교회 회의였고요. 두 번째 범교회적인 교회 회의가 콘스탄티노플 교회 회의예요. 즉 지역 이름이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 회의가 열리는데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교회 회의가 누가 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 회의를 그 당시엔 누가 열었을까요? 니케아 공회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회의. 교회가 주장해서 열지 않았어요. 황제가 열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1차 공회의로 니케아 공회를 열었고요. 두 번째 황제였던 그 데오시우스 황제가 2차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열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예, 나중에 근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만들 때도요, 이, 그 의회가 열죠.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도 만들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보게 돼요. 아, 근데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은 성령님의 신성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확립한 거였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래서 성령님의 신성에 대한 올바른 논쟁이 있었고 거짓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전에는 예수님의 신성. 그런데 사실 이것도 잘 들었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올바로 정립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가르켜서는 성자 하나님을 가르켜서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골로새서 할 때 했죠. 그러니까 only begotten son of God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이유가 뭐죠? 왜 begotten God이라는 말을 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무슨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남을 입으셨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낳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 표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왜 그 표현을 쓰냐 하면 아버지가 낳아주셨으니까 아들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 begotten God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도 뭐 아버지와 똑같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 그걸 쓰시죠. 그런데 성경에 또 성령님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6장 같은 데를 보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 proceed라는 말을 써요. proceed.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들로부터 나오신 분. 그래서 그것도 뭘 알려주려는 거예요? 나오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것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그 proceed라는 말을 써요. proceed from God the Father. proceed.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기원 주후 한 325년 경에 콘스탄티노플의 그 어떤 한 목사가 마케도니우스라는 목사가 성령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 보면 성령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감화, 감동, 뭐 역사, 뭐 권능의 표현으로만 인정을 하죠. 그런데 성령님도 똑같은 신격으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이제 이런 그걸 주장했던 성령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던 그 마케도니우스와 그 부류들을 정죄를 하고요. 이제 성령님의 신성을 인정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려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proceed from the father 하나님이라는 거에서 더해가지고 필리오케라는 말을 더해요. 그래서 신앙고백을 만들어요. 필리오케라는 말의 뜻은 아들로부터서 나오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e Holy Spirit proceed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은 신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올바로 신앙 고백을 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and the Son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로부터도 나오신 똑같은 하나님. 그 말이 들어간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니케아 회의에서 나이신 크리드가 니케아 신경이 아들도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로부터서도 나오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 붙여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똑같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본질도 같으시고 영광과 권능도 동등하다는 것을 이제 올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전에 독생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에 유출되신, proceed, 나오신 하나님, 그래서 같은 본질과 동등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구별되신 신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잡혀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and the Son이라는 말이 붙여져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도 함께 잡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다 되시죠?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늘 알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시지만 구별되시는 신격일 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 속에서도 하시는 일이 구별되어 나타나죠. 아버지는 모든 구원을 작정하시고 아들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적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예,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부터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해요. 견해가 달라져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회의의 결정사항은 개혁신앙으로 내려오는 결정사항들은 전부 서방교회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도방교회는, 동방교회는 조금 견해를 잘못해 가는데 서방교회는 이 결정을 따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완전한 신성,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함께 다 받아들이는데 동방교회는 이 필리오케라는 말을 안 써요. And the Son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셨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한 10세기 그 1000년도 정도 되면 이제 동방 서방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거든요. 완전히 갈라질 때에 그 분리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 니케아 공회이나 콘스탄티노플 회의나 다 뭐에 관한 거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 그 신성에 관한 것에 대한 뭐였죠? 그 논쟁이었고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거기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듯 했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시고 이제 구별되시는 신격에 있으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교회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물론 초대교회 처음에도 왜 인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처럼 보인 거지. 실제로 사람이 되어 오신 건 아니다. 왜? 물질은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한 물질이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인성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정립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너무나 다들 다르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된 이 가르침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믿었냐면 사람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은 이분설, 삼분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저희는 보통 이분설을 믿어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ody and soul. 그래서 바디라는 그 자체에는 뭐 이 우리의 정신 세계라든지 이런 육체적인 거라든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과 혼으로도 얘기를 해요. 육과 혼과 영. 그렇죠? 그러나 육과 혼은 우리가 다 하나로 육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영은 그러니까 이런 육은 그러니까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지고 있을까요?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정신 동물 그들이라 요새 하도 동물들을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근데 걔네들도 정신 세계가 있어요. 걔들이 꼭 사람 같아요. 어떤 때는 진짜 막 생각하고 영리하고 막 어떤 때는 울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삐지기도 한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동물들은 육만 있는 거죠. 정신 세계가 있지만 그걸 다 육이죠. 그러나 영이 있어서 죽어서 뭐 지옥을 가거나 천당을 가거나 이런 건 천국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영과 육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아는 그 분이 교회 저기 신학교까지 나오신 분인데 자기 그 정말 사랑하는 개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개를 위해서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 개를 좀 천국에 좀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나요. 네. 신학교까지 나오셨는데 그러셨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이게 영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는 입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원래.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여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 들어가셔서 사람의 육체는 입으셨는데 그 영은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육체라. 아,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한 신성은 인정이 되지만 완전한 인성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반쪽 사람이에요. 육체만 있고 영은 사람이 없는. 우리가 믿는 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들 많이들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면 사람의 영과 육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리가 올바로 잡혀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올바로 그 진리를 지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번에는 4차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칼케돈 교회 회의예요. 원래 영어로 하면 찰시던. 그런데 한국말로 하면 칼케돈. 칼케돈 교회 회의가 열려요. 그런데 이게 3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다 갔네요. 근데 3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4차하고 이제 같이 말할 텐데 어쨌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이 벌어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때 또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인성이 있으셨지만 신성이 들어올 때 신성의 그 인성까지도 흡수가 되었다고 믿는 가르침이 있어요. 지금도 루터들은 좀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의 흡수가 되어서 그 인성조차도 마치 신성처럼 변하는 이제 그런 걸로 얘기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6차 교회 회의로 가면 예수님의 will, 의지는 한 가지 의지였느냐 두 가지 의지였느냐 one will or two wills 한 가지 의지를 가지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지를 가지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네.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그러면 의지는 사람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따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해야 맞을까요? 이거에 대한 싸움이 벌써 여기도 막 갈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안 그렇겠어요? 그 당시도 갈렸겠죠. 그래서 예, 아니다.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의지가 그 사람의 의지까지 흡수해서 하나님의 의지만을 가지고 계셨다. 의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같이 갖고 계셨어요. 왜? 두 성품이 계셨으니까 당연하죠.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두 의지가 분리되지 않고 완전한 하나가 되어 계셨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왜? 그 예수님 자체의 성품을 보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그 천국의 아름다운 현실을, 복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거고 분명히 우리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가 갖고 계신데 우리의 의지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성품과 두 가지 의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이제 신앙 고백으로 잡혀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다 이해가 되신 건가요? 우린 논쟁 없나요? 좀?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천국의 복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며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 깨달아 우리들의 삶이 불안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화평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